허드슨 강변의 산책. 죄를 지었으면 숨기거나 감추지 말라. 감추면 죄가 더 무거워질 것이다. 죄가 소멸되기를 원한다면 부끄러운 생각을 가질지니라. 안녕하십니까? 허드슨 강변의 산책의 월강지입니다. 오늘은 열방경의 한 개송으로 허드슨 강변의 산책길 열었습니다. 오늘의 찬불가입니다. 부처님 마음, 수월 스님입니다. 네, 수월 스님의 부처님 마음, 오늘의 찬불가였습니다. 부다의 가르침. 부다의 가르침. 오늘 이 시간에는 밀린다 왕문경 중에서 윤회하는 주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함께 합니다. 나가세나 존자님, 다음 세상에 무엇이 바뀌어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명과 형상을 바꿔 태어납니다. 현재의 명과 색이 저 세상에 바꿔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현재 사람이 현생에 선업이나 악업을 짓고 그 업에 의해 또 하나의 새로운 존재로 다음 세상에 바꿔 태어나는 겁니다. 존자님, 만일 현재 사람이 다음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인간은 악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인간은 악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왕이요, 실은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한 악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대왕이요, 어떤 사람이 남의 망고나무 과일을 훔쳤다고 합시다. 망고나무 주인이 그를 붙잡아 왕에게 처벌해 달라고 했을 때 도적이 대왕이요, 저는 이 사람의 망고 과일을 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심은 망고나무와 제가 훔친 망고 과일은 다릅니다. 저는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대왕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자님, 그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주인이 심은 망고는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후에 그 사람이 훔친 망고에 대해서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인간은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선업과 악업이 있으며 그 업에 의해 또 하나의 새로운 존재로 다음 세상에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난 인간은 그의 업보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요, 또 어떤 사람이 춥다고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나서 제대로 끄지 않아 남의 밭을 모두 태웠다고 합시다. 밭주인이 그 사람을 왕에게 데리고 와서 처벌해 달라고 했을 때 밭을 태운 사람이 대왕이요, 저는 이 사람의 밭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수로 완전히 끄지 않은 불과 이 사람의 밭을 태운 불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대왕께서는 그 사람의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어째서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실수로 불을 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있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인간은 현재 선업과 악업을 짓고 그 업으로 다음 생에 또 하나의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새로 태어난 생명은 그의 과거 전생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목동에게 우유를 한 병 산 뒤 다시 목동에게 맡기면서 내일 가지러 오겠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우유는 응고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목동에게 우유를 달라고 했을 때 응고된 우유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어제 산 우유가 아니다. 왜 응고된 것을 주느냐? 어제 산 우유를 달라 라고 했습니다. 목동은 억울하게 생각하고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의 우유가 변해 응고된 것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재판을 받기로 하고 왕을 찾아갑니다. 누가 문제이고 누가 잘못입니까? 대왕이여, 그와 같습니다. 죽음으로 현재의 존재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와 다르지만 원래의 우유가 변해서 응고되듯이 사람은 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부다의 가르침 오늘 이 시간에는 밀린다 왕문경 중에서 윤회하는 주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함께 했습니다. 음악 흐르고 있습니다. 김필의 길 함께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무엇이 정말 내게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인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도 누굴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난 무엇을 위해
네, 김필의 길 함께 들으셨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책장을 넘기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필라델피아 화엄사 주지 주원 법장 스님의 바다를 삼킨 물방울 중에서 화두와 호흡 편입니다. 화두를 들고 참선한다는 것은 불자의 수행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참선은 오조대사 이후 신수, 묵조성과 해능의 관화선으로 인하여 크게 발전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묵조선보다는 관화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화선이란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것을 뜻하는데 일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격의 도리에 오묘한 의심을 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수자가 선승에게 묻기를 여화시조 사설에의 어떤 것이 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승이 대답하기를 동산수상행인이라고 한 내용에 있어서 왜 선사께서 동산의 물이 거꾸로 흐른다고 했을까 하는 의심이 바로 화두인 것이다. 조사들이 우리에게 전한 화두는 대략 1700 공안이라 하는데 나는 84000 공안이라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의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이루려면 먼저 의심부터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사실 의상대사의 법성계 개송에서 말해주듯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과 같이 알고 보면 마음 하나로 귀착될 수 있지만 이 마음을 깨닫는 방법이나 사람의 근기에 따라 구조가 각각이기에 자연 화두의 종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궁극적인 면에 가서는 화두 자체도 잊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 일 중에 생사대사보다 큰 일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주로 생사에 관한 화두를 들게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화두가 마음에 와닿아 일념이 이어지면 곧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오욕에 찌들어 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나 죽음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다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자신이 생사의 기로에 서서야 겨우 잠깐 부상을 느끼고 이내 잊어버린다. 만약 이 짧은 시간이라도 뼈에 사무치게 부상을 느끼고 진정으로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사실 뒤돌아 볼 것 없이 당장의 승려가 되어 화두에 들고 생사대사 해결할 때까지 정진하려고 할 것이다. 누구나 생사의 기로에 서 있건만 그것 참 손에 쥐어줘야만 아는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깨달음을 얻어 중생들의 약육강식이나 육도윤회를 하루속히 여의도록 일생 동안 설파하셨다. 한국의 선방에서는 대상과의 싸움을 떠나 오직 자신과의 철저한 싸움에 칼 화두를 들고 보통 하루 8시간 이상씩 씨름을 한다. 하루에 8시간 정진하는 것을 보통 정진이라 하고 13시간 이상 하는 것을 가행정진이라 하고 20시간 하는 것을 용맹정진이라 한다. 타오르는 신심에 불을 붙여 화두를 들고 정진하는데 밤낮이 있으랴. 우리가 화두를 타파하려면 피나는 노력 없이는 안 된다. 화두를 들고 정진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호흡이 아닌가 한다. 호흡은 정체되어 가는 나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호흡이 바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두를 들게 되면 자칫 병에 걸려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4대로 뭉쳤기에 기와 혈을 잘 순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정진 중에 기와 혈이 막힌다면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이 몸이 먼저 병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권하고 싶다. 우리에게 이상적인 수련은 단전호흡과 화두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라고. 둘 중 어느 것 한 가지에만 치우쳐도 전륜발이기 때문이다. 호흡과 화두를 분리하면 각각이지만 화합을 이루면 하나 아니겠는가.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의견이 각각이고 경험도 각각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화두 일념과 단전 호흡을 병행함이 바람직한 수행 방법이라 여겨진다. 누구나 이 생이 가기 전에 기필코 생사대사를 해결하려거든 단전호흡과 화두를 꼭 한번 해보기 바란다. 네, 책장을 넘기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필라델피아 화엄사 주지 주원법장 스님의 바다를 삼킨 물방울 중에서 화두와 호흡편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흐르고 있습니다. 허각의 나를 잊지 말아요.
사랑이란 멀리 있는 것 눈에 보이면 가슴 아파 눈물이 나죠. 그래서 널 떠나요. 사랑을 사랑하려고 안녕 안녕 안녕
세상에서 그댈 사랑해. 잊지 말아줘요. 제발 잊지 말아요. 천년을 살아도 그대 사랑하는 마음뿐인 다 보였죠. 그대 핸드폰이 난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거기 옆에 같이 있잖아요.
네, 허각의 나를 잊지 말아요 였습니다. 불교 전설 이야기. 불교 전설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승주 송광사 이야기입니다. 때는 신라 말엽 여름왕거를 마치고 10여 명의 제사들과 함께 만행길에 오른 혜린 선사는 험한 산중에서 하루를 루숙하게 됩니다. 스님,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라 안에 번지고 있는 괴질이 이 산중까지 옮겨졌는지 일행 중 두 스님의 몸이 불덩이 갔사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약초를 찾아볼 것이니 너무 상심치 말고 기도하며 잘 간병하도록 하거라. 이튿날 혜린 선사는 약초를 뜯어 응급처치를 취했으나 효용은커녕 환자가 하나 둘 더 늘어납니다. 모두들 내 말을 명심해서 듣거라.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은 질병임을 느낀 혜린 스님은 엄숙한 어조로 말문을 엽니다. 우리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서원한 출가 사모님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무릇 출가 사모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극기력이 있어야 하거늘 이만한 병고쯤 감당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중생을 제도하겠느냐. 오늘부터 병마를 물리치기 위해 정진에 들 것이니 전원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해라. 필시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것이니라. 기도로서 병마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 혜린 선사는 기도처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핍니다. 아니, 이럴 수가. 스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가까운 곳에 연잎이 무성한 연못이 있는가 하면 목 가운데 문수보살 석상이 우뚝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수보살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구나. 문수보살을 향해 정자한 일행은 기도에 들어갑니다. 7일 기도를 마치던 날 밤, 이제 모든 시련이 다 끝났으니 안심해라. 그리고 이 길로 새 절터를 찾아 절을 세우고 중생 구제의 서원을 실천토록 해라. 비몽 사몽간에 부처님을 칭견한 혜린 선사는 감격도 감격해서 절을 하다 눈을 떠보니 부처님은 간 곳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핀 혜린 스님은 또 놀랐습니다. 스님, 저희 모두 질병이 완쾌되었습니다. 스님의 기도가 극진하여 부처님의 영험이 있으셨나 봅니다. 다 죽어가던 제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환호하는 광경을 본 혜린 대사는 다시 눈을 감고 앞에 의연히 서 계신 문수보살님께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을 사경에서 구해주신 문수보살님,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보살님의 거룩하신 자비심으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뜬 혜린 스님은 마치 꿈을 꾸는 듯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노스님 한 분이 미소를 지으며 스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오신 스님이신지요? 소승은 석가세종께서 스님에게 전하라는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 너무 놀라지 마시오. 노스님은 붉은 가사 한 벌과 향내음이 가득한 바로 그리고 세전 진골의 일부분인 불사리를 건네줍니다. 혜린 대사는 강격합니다. 이런 풀보를 감히 소승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양 말고 수지하십시오. 그리고 대사, 소승이 전하는 말을 꼭 명심하여 실천토록 하시오. 제자들을 데리고 전라도 남쪽 땅으로 가시오. 그곳에 가면 송광산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 불보를 모시고 불법을 전할 성지입니다. 이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니 대사께서 어서 가서 저를 세우고 중생교화의 원력을 실천하시오. 그것만이 부처님의 가피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노승을 통해 부처님의 부촉을 받은 혜린 대사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면서 삼배를 올립니다. 절을 마치고 보니 노스님은 간 곳이 없었습니다. 혜린 대사 일행은 전라도를 향해 발길을 옮기고 여러 날이 지나 지금의 승주군 송강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일행은 백발이 성성한 촌로를 만나게 됩니다. 노인은 반색을 하면서 정중하게 합장 배례를 한 후 궁금한 듯 묻습니다. 무슨 일로 이 마을에 오셨는지요? 예, 송강산이 영산이라기에 절을 세우려고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옛부터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장차 이 산에서 18공이 출현 불법을 널리 홍포할 것이라 하여 18공을 의미하는 송자에 불법을 널리 편다는 광자를 더하여 송강산이라 불렀다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이 산에서 성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송강산 기슭에 오색무지개 같은 영롱한 서기가 피어오릅니다. 오, 저기로구나. 맑은 계곡을 따라 서기가 피어오른 곳으로 향하던 혜린 선사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석장을 꽂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절 짓는 일이 시작됩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잡초를 거두고 털을 닦으니 고을에서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까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속히 성인이 출현하길 기원하면서 불사에 동참합니다. 절이 완성되고 진골 불사리를 모시던 날 밤 절 안에서 교령이 나는 듯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선사는 절 이름을 길상사라 칭하니 이 절이 바로 16국사를 배출하고 선풍을 진작시킨 조계 총림 송광사입니다. 네, 불교 전설 이야기 오늘은 전라도 승주군 송광사 편이었습니다. 꽃피는 말, 박노해. 우리 시대에 가장 암울한 말이 있다면 남 하는 대로 나 하나쯤이야. 세상이 그런데 우리 시대에 남은 희망의 말이 있다면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있으므로 내가 먼저. 네, 박노해 시인의 꽃피는 말을 음미해보면서 부처님 말씀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한 허드슨 강변의 산책을 모두 회향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마음에서 사랑과 자비심이 싹트기를 바라면서 자비하신 부처님의 원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월강지였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